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시간 저희들이 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또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의 뜻을 조금 해석하며 또 들으며 묵상하며 그 기록된 책의 말씀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부족한 종에게 이 귀한 일을 맡겨놓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날마다 시간마다 간섭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셔서 성경 말씀을 보다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또 잘 증거하게 하시고 또 모두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성경 말씀이 흥미롭게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대해서 담을 쌓듯이 마음을 닫아 걸듯이 잠그는 자가 없고 다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관심을 갖고 주님 깨닫기를 힘쓰고 또 다 깨닫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는 꿀보다 더 달고 꿀송이보다 달고 또 금은 보화보다 가치 있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성도의 고난, 성도의 고난이라는 뜻으로 좀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12절, 13절 다시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고난이 많습니다. 시편 34편 19절은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고난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일반적인 고난 가운데는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도 변함이 없어서 히브리서 12장 같은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 신약 성경에서 밝히 교훈한 바라고 봅니다. 구약에는 물론 많습니다. 레위기 23, 26장, 신명기 28장은 유명한 복과 저주의 말씀이고 또 시편 119편도 우리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행하였다. 그릇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성경의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많은 경우 하나님의 백성들도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많은 고난의 역사고 그 고난의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도 죄를 지으면 그런 유의 고난, 우리가 징계라고 하는 혹은 징벌이라고 하든지 그런 징계의 고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도 있고 그런 고난은 사실은 여기에서 주관심 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는 성도지만은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있고 죄의 습관도 있고 그래서 때때로 넘어집니다.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지만은 로마서 7장의 말씀 보면 내 속에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즐거워하지만은 내 속에 다른 법이 죄의 법이라는 죄의 원리가 내 육체 가운데 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이 나를 자꾸 땡겨서 죄짓게 한다. 오라 곤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런 신음어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생한 성도들의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생한 성도들 문맥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중생한 성도들의 고통, 그것도 일반적인 해석이 그렇습니다. 중생한 자, 그것도 경험적으로도 중생한 자는 그런 내적 갈등이 있고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고, 그러니까 성화에 대한 많은 교훈이 있고 그것이 없으면 교훈할 것도 없고 그렇겠죠. 그것은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닥치는 모든 그 문제일 것입니다. 성화를 구하는 자들마다 내면적인 싸움, 갈등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때에, 범죄할 때에, 내가 육신의 죄성을 따라서 넘어질 때에, 혹은 죄의 습관에 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징책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징책이 있어야만 또 더 성화를 이룰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성화가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그들의 경건과 도덕성에 책임을 가지고 매를 좀 들기도 합니다. 요새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 세계의 풍조에 따라서 체벌을 금하는 법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걸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 법은 좋지 않은 법입니다. 그런 물론 서양에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거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법이 있어도 그래도 그것을, 저는 미국에도 체벌을 안 하지만은 제가 공부하던 밥존스 대학교는 엘리멘터리 스쿨 국민학교 초등학교 보면은 들어갈 때 다 부모들이 서약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팽킹, 매를 때리는 걸 스팽킹이라고 하는데 스팽킹을 하는 것을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애들을 데리고 1차는 벽 쳐다보고 있어. 그게 아주 부끄러운 일이고, 이제 잘못하면 일어나, 일어나서 벽 쳐다보고 있어. 그 다음에 둘째는 프린스폴, 교장 선생님 방으로 가봐. 이제 데려가면은 아주 창피한 거라 그랬다. 그러면 애가 끌려갔다 벌써. 그러면 거기 가면 스팽킹 룸이 있습니다. 매 맞는 데가 있어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너 잘못했지. 그러면 매를 좀, 종아리 몇 대 아마 때리는데 때리겠죠. 그렇게 해도 그것은 아예 처음부터 서약을 그렇게 하고 막 해서 그런지 뭐 그렇게 한데, 그게 법에는 아니면은 제가 있는 그 밥존스 대학교가 사우스캐롤라이나주라고 남부니까 그 주의 법이 그 스팽킹을 허용하는지는 몰라도 여하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믿는 사람들은 그 법 지키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국가의 법일 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은 상위법입니다. 국가가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국가가 아까 우리 누가 기도하신 대로 동성애를 합법화시켜도 우리는 국가법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상위법입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지옥 갈 죄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고 설교합니다. 누가 교인이 목사를 고발해서 저 우리가 금지, 무슨 소수 성소수자 차별법, 그게 만일 통과된다면, 안 되지만은 통과돼서 그 고발하면은 저는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물겠지만은, 물어봐도 벌금을 물면 물고 감옥에 가면 갈 것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각오를 하면서 국가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국가법이라도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상위법이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하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부모가 자식을 체벌을 합니다. 종아리 걷어. 옛날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참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그게 심해가지고 이게 체벌이 아니고 구타가 되는, 막 쥐어받거나 너무 심하게 구타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은 그거를 사실은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뭐 자녀 아이들 어린이 인권법 같은 걸 생각하는 거겠지만은, 그것도 잘못됐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적당한 체벌은 학교에서도 있어야 됩니다. 학교에서 없으니까 학교가 교육의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도 잘못하면 야단을 쳐야 되고, 그거를 항의하는 학부모가 있으면은 학부모들을 오히려 야단을 쳐야 됩니다. 그 앞에 쩔쩔매서는 안 됩니다. 학교에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정에서는 물론 믿음의 가정에서 있어야 됩니다. 부모의 책임이고, 어른들이 잘못하면, 아이들이 잘못하면 부모가 매를 때리는 것이 들고 교훈을 하고 경고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종아리 걷어, 회차리 가져와, 몇 대 때릴까, 두 대, 세 대, 다섯 대, 너 지난번에 했으니까 이제는 가중처벌이야. 이번에는 배갑절이 매를 때리고 이렇게 체벌을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성경은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만 어른들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도 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난도 있지만 그런 고난 말고 지금 아마 여기에 주 관심은 그것보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 고난 말고 의와 선을 행하고 바로 살려고 하는데도 어떤 때 고난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고난, 그것이 핍박이라는 고난, 혹은 어떤 때는 순교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하는데 바로 했다는 것 때문에 혹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경적으로 핍박을 받아 초대교회부터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을 이것은 황제 숭배를 반대하는 자들로 그렇게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황제를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런 고난들이 있죠. 지금도 이슬람 세계나 혹은 공산 세계 속에서는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습니다. 이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주의적인 사회, 공산주의 사회, 사회주의 사회도 일종의 사회주의도 전체주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전체주의, 일종의 전체주의입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해서 설계해서 하는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니까 그들이 표방하는 경제의 평등화, 경제 모두가 경제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은 그럴듯한 이상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전체주의가 되지 않고서는 되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자기의 부를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 경쟁을 시키면 부자와 가난한 자는 자연히 생기는 법입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평등화시키는 방법은 그런 나라의 강제적인 법으로나 폭력으로 평등화시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 평등화는 좋은 이상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으로의 전체주의, 독재, 정권, 국가 권력이 너무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유경쟁에 내버려 두라. 그것이 옳지 않은 공정거래를 어기는 것만 정부가 그것은 단속하고 그것은 잘못이지만은 자유경쟁을 최대한도로 내버려 두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이다. 성경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야 되지. 국가가 자꾸 너무 강제해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너무 강압하면은 지금처럼 경제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강압하지 말고 지금 경제가 제일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법을 다 없애버리고 사실은 소득 뭐 주도 성장이니 뭐 최저 임금법이니 다 없애버리는 게 제일 경제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내버려 두면 그러면 자기가 임금 적게 받는 데는 안 가면 됩니다. 안 가면 자연히 그거는 도태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임금도 낮게 가는 직장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고 또 기업하는 사람도 자유롭게 기업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사실은 제일 경제가 발전, 그게 장마당 경제와 같은 것입니다. 내버려 두면 경제가 발전하게 돼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경제가 발전하는 그런 나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고 자유롭게 누구를 또 채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기업들이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모든 것을 전부 다 강제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자꾸 하면은 기업들이 그러면 채용하지 않습니다. 채용하면은 자연히 임금 높여줘야 되고 뭐 4대보험 다 들어줘야 되고 또 해고도 어렵고 그럼 누가 채용합니까? 그렇게 해서 기업에서 이득이 안 남는데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경제가 발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내버려 둬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함에도 불구하고 오는 고난에 대해서 특별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의 아마 대표적인 예가 욥의 고난일 것입니다. 욥은 그런 외적인 환경적인 고난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고 바르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큰 고난의 시련에 하나님께서 놓아두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고난의 한 그 예와 같은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욥은 까닭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까닭 없는 경제의 파탄을 가졌습니다. 까닭 없이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런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도 아마 그런 고난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바울 속에도 욥 속에도 죄성이 있고 죄에 대한 습관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그 고난을 통해서 그것까지도 극복하고 그 속에 남은 찌꺼기와 같은 교만이나 자존심이나 그런 것까지도 극복하게 하시는 뜻도 물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어떤 죄 때문에 그의 특정한 죄에 대한 징벌로 그런 고난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이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욥기가 말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도 그런 고난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오늘 신약시대의 신약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의롭고 바르게 살고 특정한 어떤 계명을 범하는 죄를 짓지 않는 바르게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오는 핍박과 순교와 이런 고난의 시대, 고난의 일들이 신약 성도들에게 있는데 그런 고난들을 우리가 예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의 고난을 사도 베드로는 불시험, 너에게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은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이미 완성되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들은 성도에게 남겨져 있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의의를 행하는 것 때문에 의의를 인하여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일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이 복이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최종적인 어떤 단계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성화를 말하고 그리스도인의 헌신을 말하지만은 최종적으로는 주님 때문에 까닭 없이 고난도 받을 수 있느냐. 앞서간 주에 예수님 자신이 사실은 그 길을 가셨고 사도들도 그 길을 갔고 많은 초대의 성도들도 그 길을 갔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시대에 예수님 믿고 편안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 믿고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런 고난이라도 내가 감당 즐거이 감당할 수 있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전도하러 다니면서 수많은 또 혹 극심한 고난들을 여러 종류의 고난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가르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일하는 이 전도의 여정, 말씀 사역의 여정, 목회 사역의 여정에서 당하는 고난을 내가 기뻐한다.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채우노라. 조금 고난이 아니라 육체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채우듯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남겨두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고난은 다 완성되었지만은 이제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들 지체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들에게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고난, 우리가 죄 때문에 당하는 그런 징계의 고난 말고 그것도 고난이지만은 그런 고난도 고난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내가 바로 삶에도 불구하고 당할 수 있는 고난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굶고 주를 위해서 쓸 것을 쓰지 않고 주를 위해서 누릴 것을 누리지 않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초대로부터 당해왔던 고난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는 그들에게 비난을 받으셨으나 전통 부분은 전통사본에는 그는 그들에게 비난을 받으셨으나 너희에게는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혹은 도리어 이 일로 이 고난을 받는 이 일로 전통사본에는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고 성령께서 그들 위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임이 확인된 자들이며 성령의 인침을 받은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여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표가 성령님의 내주하심인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때에는 우리만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위에 계신 성령님도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된 자들이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은 확실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성령님 믿고 의지하고 섬기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 성도는 자기 잘못 때문에 자기가 무슨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거나 해서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당한다면 그때는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그렇게 교훈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의와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바로 삶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있습니다. 지금도 고난을 받는 형제들이 처처에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곳곳에 있을 것입니다. 전도자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핍박받는 통제된 그런 사회,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 처한 자들 또 이슬람 세계에 있는 자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사형을 당하기도 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부끄러워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일로 하나님께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있으리요. 자, 하나님의 집 안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은 교회 안에 섞여 있는 가라지와 염소 같은 자들에게 뭐서 1차적으로 물론 해당되겠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일이 먼저 있겠지만은 그러나 일반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아까 말한 구원받은 성도가 범죄하면 죄성을 따라서 연약성을 따라서 연약한 습관을 따라서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이 버려두시는가? 아니요.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매를 드실 것입니다. 예? 신실한 부모가 자녀를 매를 들어서 너 바로 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도덕성이 있어야 돼. 하나님 잘 경외하고 섬기는 건 기본이야. 너 예배 시간에 그렇게 안 나오고 그렇게 되면 되냐. 그래서 예배 안 나오는 것도 잘못이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예배 안 나와도 태평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잘못인데요. 자식들이 오후 예배 안 나오고 예배 안 나와도 괜찮다고 얘기해요. 괜찮다고 생각, 뭐 괜찮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마음에 안 되는 데게 말을 안 들으니까 자식 새끼들이라도 말을 안 들으니까 너 나와, 오해도 나와야 돼. 몇 번 얘기하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싸울 수 없으니까 내버려 두는 거겠지만은, 예, 안타까운 마음, 괴로운 마음을 품고 있겠지만은요. 그래서 바로 안 들으면 매를 들고 야단을 치듯이,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바로 살지 않으면은 우리를 징책하실 것입니다. 몸도 아플 것입니다. 경제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환경적인 곤고함이 있을 것입니다. 예. 취직도 안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취직 안 된 사람 다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취직이 잘 되면 오히려 곤란할 것 같은데요. 예. 예수 안 믿고 아예 관심 밖에 사람 버린 자식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암만 죄 지어도 잘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아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경우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백성들, 주의 피 흘려 사신 자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히브리서 12장에는 그랬죠. 사생자라는 말은 중생 못했던 관심밖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중생한 백성이라면 조금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좋은 것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입니다. 중생의 표입니다. 내가 징계가 없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아닐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잘만 된다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것은 죄 지었는데도 잘 돼요. 나는 죄 지었는데도 아주 형통하고 잘만 나갑니다. 그거는, 예, 기뻐할 일이 아니라 진짜 비극입니다. 당신은 버린 자식이로군요. 아예 중생도 못한 자로군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거죠. 예. 사생자군요.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면 그런 법이 아닙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의 징계가 째까닥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 하나님의 사랑의 표입니다. 얼마나,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자, 그런 우리가 징계도 있지만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혹독한 훈련이 있어서, 예,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고난이 있죠. 욥의 고난도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좀 더 그들을 성숙케 하는, 예, 그런 고난, 혹은 남은 찌꺼기 같은 것을 다 버리는 고난, 혹은 바울의 육체의 가시 같은 경우는 예방적인 예방접종을 하듯이 너 교만하지마, 네가 많은 계시를 받고 많은 사도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다고 해서 마음이 높아지지마. 너는 남보다 더 나은 것이 없어. 네가 직분 가졌다고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너는 똑같아. 다른 직분 없는 사람보다 더 못한데 내가 특별히 은혜로 네게 직분을 준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여기시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도 줘서 너는 높아지지마. 높아지면은 내가 육체의 가시를 꾹꾹 찌를 거야. 가시로 찌를 거야. 계속 육체의 가시는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바울에게 이거 뽑아달라고 몇 번 기도해도 뽑히지 않는 육체의 가시가, 예, 그건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말이 무슨 뭐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가시가 어디 눈에 박히거나 어디 박힌 그 가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 육체의 어떤 질병이나 어떤 고난이 바울에게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말은 이렇게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잘못할 때에 물론 가라지, 예, 그런 죽정이 같은 자들을, 예, 염소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쳐서 죽이기도 하고 파하기도 하시는 건 그런, 예, 무서운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중생한 자들에게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징책하시는 징계가 있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것이 없는 자들에게도 욥의 고난이 있고 예방접종하듯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있고 그런 고난도 있다.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있다.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다. 그런데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예,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이런 고난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의인들도 겨우 이런 고난 속에서 주여 내가 늘 깨어있게 싸우니 도와주옵소서, 내가 한눈팔지 않게 싸우니 도와주옵소서, 그래, 그래야지 한눈 팔면 되냐. 믿는 사람이 한눈 팔면 안 되고, 예, 너는 정신 차리고 시간도 돈도 절약하고, 예, 힘도 절약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로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잘 달려가야지. 아멘. 그러고 가도록 하나님께서 조금의 틈을 안 주고 우리를 몰아가시는데 그건 좋잖아요. 그게 좋은 거죠.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 지금은 내버려 두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최종적인 고난, 마지막의 불심판, 최종적인 참혹한 그런 결과, 그것을 그들이 감당할 거냐? 지옥을 간다고? 지옥이라도 가면 가지 뭐. 아, 그래? 지옥이 그렇게 네가 말한 대로 정말 그렇게 그 말하고 웃어 넘길 수 있는 그게 지옥인 줄 아느냐? 네가 지옥을 정말 안다면 아마 놀라 까무라 쳐버릴 터인데,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아니, 지옥 가기 전까지라도 내가, 예, 재앙을 내릴 때 그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경험할 때인데,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우리는 6.25 때 경험했잖아요. 6.25 때 전쟁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아들이 우리나라에 나왔고, 그때 고아원들이라는 것이, 고아원이라는 것이 있고, 얼마나 많은 미국 사람들이 자기네 어려운 사람들이 햄버거 장사해가지고 전부 다 우리 도와주고 해서, 예, 헬로 하면서 다 우리가 많이 원조받은 그 많은 구호물자, 원조물자 가지고 살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는지, 예, 배은망덕한지 하지만은 우리는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도 알고, 그렇다고 내가 친미주의자 되자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죠? 그건 감사할 줄도 모르면은 이 땅은 공산화가 한번 돼야 정신을 차리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때는요. 여러분은 전쟁 나지 않기를 기도하지만은 어떤 때는 이 나라가 이렇게 정신 차리지는 못한다면 한번 전쟁이 나서 망해야, 완전히 망해야 나라가 정신을 차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때는요. 우리 집사람도 비슷할 거예요. 기도가. 아, 죄송해요. 집사람까지 끌고 들어가는 건데. 예? 이 나라가 망해야 정신을 차리지. 이 나라가, 예, 그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린 것을 알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나라가 아닌가, 아닌 나라인가. 그렇다고 우리나라 망하라는 말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예, 19절에 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 지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을, 이런 고난, 그리스도인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 고난을 당할 때에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하라. 그 고난을, 예, 13절에 그랬죠. 예,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거로구나. 내가 바르게 삶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면 주님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때는 내가 피곤하고 고난받, 욕을 먹고 또 배가 고프고 좀 내가 고난을 받는 일이 그 별로 없지만은, 저도 별로 굶어본 적이 없고 헐벗어 본 적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때문에, 봉사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난을 좀 받으면 오히려 그것이 복된 줄 알라. 그런 거 조금만 뭐가 손해가 돼도 팔뚫고 왜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래 열내지 말고, 그것이 아니고, 아, 내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구나. 감사하다. 주님 때문에 내가 굶었구나. 주님 때문에 욕을 먹었구나. 주님 때문에 내가 한 대 맞았구나. 주님 때문에 핍박이 있구나. 아, 감사하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주께 영광을 돌, 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보면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이런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런 고난을 가셨고, 바울이 그런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지금 말을 했고, 골로새서에. 예. 우리는 그런 고난을 많이 받진 않았지만은, 저도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지금, 예, 목사가 된 지 81년에 내가 미국 가가지고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나는 아직 굶어보지 않았어. 우리 집사람은 내가 예, 페이스 신학교 공부하러 다닐 때 돈 다 떨어져서 보내고 나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한 적이 있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굶어본 적이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굶고 헐벗고 주님 때문에 욕을 먹고 멱살을 잡히고 얻어맞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아, 네. 자기가 잘못해서 맞는 거는 그건 말할 것도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잘못해서 맞고 잘못해서 감옥 가는 건 당연히 가야 되지만은 그게 아니라 내가 바로 믿음에도 불구하고 의와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미움을 받고 비방을 받고 욕을 먹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또 헐벗고 얻어맞고 고난을 받으면 그것으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낙망하지 말고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또 19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바로 이런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니라 얘기했습니다. 아까는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줄 알고 즐거워하고 두 번째 여기에는 선을 끝까지 행하는 가운데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아예 예수 믿어도 소용도 없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제는 내가 이제 경건하게도 안 살고 이제는 뭐 절제하면서 살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실컷 놀고 먹고 내 마음대로 이제 그냥 살 거야.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끝까지 우리는 그래도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선을 행하고 의를 향하면서 사는 것은 우리의 정로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 네?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주님, 내 생명이 이렇게 끝난다 하더라도 이렇게 내 목숨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내 생명을 주님께서 맡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꼭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 믿습니까? 천국을 믿습니까? 내세를 믿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입니까? 전부라고 살아봐도 80 죄송합니다. 80 넘어가신 어른들이 많으신데 80, 90 되면 힘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주위에 도움이 좀 필요하고 언젠가는 누워가지고 도움이 없으면 이제는 안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사람이. 이 세상에 무슨 낙이 있습니까? 예? 이 세상에 80, 90, 100살 넘어도 건강하다면 낙이 좀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잖아요. 80 넘어가니까 건강하던 분들이 다 가시잖아요. 아주 건강하신 분들도 가시더라고요. 80이 넘어서. 저분은 오래 사실 것 같다 한 분도 예, 폐암으로 가셨잖아요. 일찍. 저분은 튼튼하신데 그러니까 사람은 이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건 지나가는 여기에 낙을 두지 말고 천국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내세를 믿고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고 내가 죽어서 눈을 뜨면 영광의 천국을 보게 될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 믿음인지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예? 그것이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허무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니까 더 많이 가지고 더 깨가지고 그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많이 가져봐도 예, 늙어 죽고 죄송해요. 예, 늙으셔서 돌아가시고 예, 적게 가져봐도 다 죽고 마찬가지인데 피장파장인데 무슨 세상에 뭐 대단한 것이 있다고 서로 뭐 도토리 키재기하듯이 내가 잘나느니 너가 더 행복하느니 그렇게 할 것입니까? 예. 귀 잡아야 다 도토리인데 우리는 다 도토리들인데 다 허무하게 죽는 이 세상에 백년의 세상 속에 다 살고 있으면서 싸울 것도 없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아 이게 참 가치가 있구나 이것이 진리라면 이것이 없다면 다 허무하지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이로구나. 자 오늘 말씀에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많다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오는 징계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없이도 당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다. 예. 우리의 고난들은 다 물론 인격 훈련에는 유익합니다. 다 인격 훈련에 예. 아까 말한 욥도 유익했습니다. 욥은 까닭 없는 고난이지만 나중에 욥기 끝에 가보면 내가 이제는 전에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더 한층 더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바울도 아까 육체의 가시 얘기했지만 교만하지 않는 유익이 그에게도 있습니다. 고난은 다 유익합니다. 또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어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선을 행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조물주께 위탁해야 된다.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예? 어떻게 하라고요? 고난이 올 때에 고난을 즐거워하고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 가운데서 낙심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고 그리고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나아가는 그러면은 내가 죽더라도 죽음이 별로 큰 문제가 아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의 영광을 보리라 확신하고 말씀 안에서 확신하고 나아가는 참 신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오늘 말씀했습니다. 고난이 많은 세상에 우리의 부족 때문에도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렇지 않은데도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도 있다고 했고 또 많은 역사상 이런 고난을 성도들이 당하였습니다. 지금도 당하는 자들이 곳곳에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진실히 믿음으로 이 고난을 당하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줄 알고 즐거워하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조물주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하나님.